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는데 성공함에 따라 다음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에 더 강한 입지에서 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상원 의석수 50석을 확보해 상원을 장악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민주당 후보들의 자질이 뛰어난 데 따른 것이라면서 14일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더 강해져서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과 16일에 걸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앞서 시 주석과 별도로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을 잘 알고 있고 그도 나를 잘 안다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오해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레드라인인지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이번 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해 무역, 전염병, 인권, 타이완 문제 등을 다룰 예정으로 미중 상호 갈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정상은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 북한에 대한 견해를 전할 것이라면서 만약 북한이 이 길을 계속한다면 영내 미군 주둔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의회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해 다수당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의 캐서린 콜테즈 메스토 현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애덤 맥설트 후보를 누르고 연임에 성공하면서 민주당이 전체 상원 의석수 100석 중 50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캐서린 베스토 의원과 공화당의 맥설트 후보는 접전 끝에 각각 48.8%와 48.1%를 득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현재까지 상원 의석수 4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남은 의석수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조지아주는 다음 달 6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라파엘 워너 후보가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보다 득표율은 약간 앞섰지만 과반 투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지아주 법에 따라 결선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435석을 놓고 선거를 벌인 의회 하원의 경우 현재까지 공화당이 211석, 민주당이 203석을 확보한 가운데 공화당이 소수 의석수 차이로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헤르손시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했지만 경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밤 연설에서 현 시점에서 모든 헤르손 주민들에게 조심하고 점령자들이 남긴 건물과 물건을 스스로 점검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군이 헤르손 부근 드니프로 강 반대편에서 방어 진지를 세우며 헤르손 지역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헤르손과 그 주변에서 일부 러시아 병사들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고 있으며 헤르손은 여전히 러시아군의 포격에 취약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당국이 폭발물 장치와 지뢰, 불발탄 등 2,000개 이상을 제거했다면서 헤르손 지역에서 10명의 폭탄 제거권이 활동했으며 한 명의 병사가 작업 중 부상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흑해의 중요한 항구이자 점령당한 크림반도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헤르손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군에 함락된 첫 번째 주요 도시였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군에 대한 우세를 보이면서 러시아군은 지난 9일 헤르손시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은 11일 성명을 통해 헤르손이 우크라이나 통제 아래 돌아오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3일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두 정상은 북한 도발에 국제사회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매년 11월을 아메리카 인디언 문화유산의 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1990년 8월에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 11월을 아메리카 인디언 문화유산의 달로 선포했기 때문이죠. 이 아메리카 인디언으로 불리는 미국의 원주민들이 미국의 건국과 성장에 기여한 중요한 공헌을 인정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아메리카 원주민 유산의 달과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유산의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요, 매년 이맘때면 미국에서는 원주민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전통, 역사와 공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동시에 대중에게 인디언 부족 원주민이 직면해온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미서부 UC 산타바바라 공과대학은 공학과 관련 STEM 분야, 즉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분야에 큰 공헌을 한 원주민들을 소개하고 재조명하면서 깊은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이 학교가 소개한 원주민들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먼저 뉴멕시코주 나바호 부족 출신 여성으로서 처음 외과 전문의가 된 60대 여성 로리 알보르무 씨는 스탠포드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임상 기술을 개발하고 외과에서 보드 인증을 받았지만 나바호 지역사회에서 일하기 위해 뉴멕시코 보호구역으로 돌아갔는데요. 당시 그녀는 자신을 훌륭한 외과의사였지만 훌륭한 치유자는 아니었다면서 서양의술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우기 위해 부족의 치유자에게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 해링턴 씨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소속돼서 우주에 간 최초의 아메리카 인디언 남성입니다. 지난 2002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 유영을 완료했는데요. 당시 치카소 부족 출신으로서 부족의 깃발과 독수리 깃털, 원주민의 피리 등을 우주에 가져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2005년 나사에서 은퇴했고 동기부여 연사로 활동하면서 원주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목적과 동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발명가, 핵물리학자 등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명의 원주민이 소개됐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570여 개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이 있다는데요. 그 수는 400만 명에서 700만 명 사이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이 중 20%는 아메리칸 인디언 지역이나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현재 미 연방의회 117회기에는 6명의 원주민 출신 의원이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향난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1월 둘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치매율 감소. US 뉴스가 미국의 65세 이상에서 치매 발병률이 3.7%포인트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치매 발병률은 지난 200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12.2%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8.5%로 거의 3분의 1이 감소했고요. 감소 속도는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특히 빨랐습니다. 백인과 흑인 남성, 또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도 감소했는데요. 흑인과 백인 남성 간의 치매 발병률 격차는 수년에 걸쳐 좁혀졌으며 그 기간 동안 흑인 남성의 유병률은 7.3%포인트 하락한 반면 백인 남성의 경우 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성의 치매 발병률은 계속 높았지만 그 기간 동안 약 14%에서 10%로 떨어졌습니다. 남성의 경우 10에서 7로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연구한 비영리 연구기관인 랜드는 전국 건강과 은퇴 연구에서 2만 1천여 명의 이상의 자료를 사용했는데요. 연구원들은 교육 수준 향상, 흡연 감소, 고혈압과 같은 주요 심장 위험 요인에 대한 더 나은 치료를 개선의 잠재적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2000년 연구에서 남성의 약 22%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016년에는 거의 34%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은 12에서 23%로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교육 수준의 경향이 인구 통계학적 그룹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인종과 민족 그룹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은 일반적인 건강 불평등과 특히 치매 불평등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공중 보건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미국인 성인 약 620만 명이 치매를 앓았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빅테크 감원 바람. 애플, 메타, 구글, 그리고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멈추고 대량 감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호황을 누리던 기업들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주가도 반토막 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아마존은 직원들에게 향후 수개월간 신규 채용을 중단할 것이며 경제와 비즈니스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아마존은 올 4분기 매출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밝혀 주가가 급락했는데 아마존 주가는 올해 47% 이상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연구 개발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의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일부 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애플은 밝혔습니다. CNBC 방송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지난 9일 전 직원에게 역사상 가장 어려운 변화를 공유한다며 전체 직원 8만 7천 명의 13%에 달하는 1만 1천 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하면서 비필수 재량 지출을 줄이고 현재의 고용 동결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해 더 효율적인 회사가 되기 위한 단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몇 달 전 구글도 내년까지 신규 채용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고요. 승차 공유 서비스 기업인 리프트는 지난 3일 직원의 13%인 약 700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는 지난주 7,500명 인력 중 절반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볼까요?
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전문가가 북한 핵실험 임박의 구체적인 징후로 이 갱도 봉쇄를 꼽은 기사가 독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 당국이요 이미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핵 전문가가 미국 정부가 이런 평가를 내리게 한 그 근거를 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갱도에 주목한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이 7일 BOA에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때 이 갱도나 갱도의 입구를 막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핵실험 시에 발생하는 폭발파나 방사능 파편, 낙진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갱도 봉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실제 핵실험의 시기를 가늠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네, 갱도를 막은 후에 2주에서 한 달을 기다릴 경우 물질들이 유출되는 걸 막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핵실험 실시 직전에 이 갱도를 봉쇄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이 갱도 봉쇄는 핵실험 시에 발생하는 원자 폭발을 막기 위한 매우 정교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막으면 다시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갱도 봉쇄 여부, 이거를 외부에서 어떻게 알까요?
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런 갱도 봉쇄는 민간 위성 사진으로는 포착이 불가능하지만 군이나 정보 당국에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정보 당국이 북한의 7차 실험 임박 가능성을 언급한 건 갱도 봉쇄 흔적을 봤기 때문일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핵실험은 아주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갱도 봉쇄 흔적이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핵실험을 바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럼 갱도 봉쇄 말고 또 다른 징후랄까요? 또 다른 상황으로 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핵실험을 위해서 이 갱도 봉쇄 전까지 기폭을 위한 장치와 핵폭발 위력 계측을 위한 진단 장비를 갱도 안으로 모두 옮기고요. 이 전기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돼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안에서 인원과 차량을 움직이는 모습이 관측돼야 하지만 최근에 그 같은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마음을 먹을 경우에는 이를 숨기는 게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포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갱도 안에 장비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올브라이트 소장은 미한 정보당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고 판단하는데 그 근거가 북한이 갱도를 봉쇄한 거라면 7차 핵실험이 당장 내일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올브라이트 소장은 갱도를 막지 않은 상태라면 북한이 정치적인 손익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면서 여기에는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 핵실험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핵실험 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막을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중국이 유엔 대북 결의를 저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신뢰성은 완전히 훼손되고 세계는 더 양극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핵실험 자제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정리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소식은 북한의 암호화폐에 관한 미국 검찰의 소송에 관한 내용인데요.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미 검찰의 몰수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고 미국 법원이 이 소송에 공식 대응 의사를 밝힌 피고가 없다고 확인하면서 별도의 재판 없이 문제의 암호화폐가 미국의 국고로 귀속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그 대응한 피고가 없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이번 소송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죠.
네, 미국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에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고요. 같은 해 8월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추가로 280개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당 계좌와 연결된 이메일,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해서 이 소송 사실을 알렸는데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추가로 확보한 33개 계좌와 연결된 이메일 주소 14개에 같은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역시 아무도 이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피고가 없다고 확인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미국 검찰의 몰수 소송이 제기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피고의 부재를 확인했습니다. 네, 법원 서기관실은 8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소송 대상인 암호화폐 계좌 33개 소유주 등 관련인이 검찰 소장에 답변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8일부로 피고의 궐석을 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절차는 뭐가 되나요?
네, 재판부는 법원 서기관실의 이 확인을 토대로 해서 궐석 판결 절차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서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를 뜻하는데요. 미국 검찰이 몰수를 추진해온 암호화폐 계좌는 1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분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계좌 안의 암호화폐는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해온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들입니다.
아, 당시 탈취한 금액이 얼마나 됐나요?
네, 앞서 검찰은 한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18년 말에 1,777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21만 8천 이더, 9,999만 도지코인 등 약 2억 3,433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요. 2019년 11월에는 한국의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가 4,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검찰이 계좌 몰수를 통해서 이들 피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BOA가 해당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본 결과 이더리움의 이더를 취급하는 계좌 일부에 자금이 남아있을 뿐 상당수 비트코인 계좌는 비어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 등 특정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혹은 미국 검찰이 미국 정부 소유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독자의 선택 두 번째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보도록 하죠.
네, 북한이 미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자신들의 군사작전 내용을 대내외 매체를 통해서 비교적 상세히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에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미한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뭐 어김없이 나오는 북한의 반응일 텐데 이번에는 어땠는지 또 궁금하네요. 상세히 밝힌 내용이라고 했는데 자, 북한 군이 관영마차를 통해 밝혔다고요?
네, 지난 7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대남 군사작전을 했다면서 작전 일자별로 대응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모든 대응 군사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면서 작전 1일차인 지난 2일에는 평안북도 지역 미사일 부대들로 적들의 공군기지 타격을 모의해서 서해 관문 앞 무인도를 목표로 3포탄 전투부, 지하침투 점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전과 오후에는 동해안과 서해안 연선에 공군 반항공 미사일 병부대들이 공중 목표들을 소멸하는 훈련으로 23발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의 동해상 북방 한계선인 NLL 이남으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한국 공군이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2부 공해상에 사격한 데 대해서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한국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두 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로 보복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한 건데요. 3일 얘기도 있었네요.
네, 총참모부는 3일에는 적의 작전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 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한국군 당국이 2단 분리 후 추력을 잃으면서 정상 비행에 실패한 걸로 평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의미한 걸로 보입니다. 총참모부는 또 이날 초대형 방사포탄 그리고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5발 그리고 46발의 장거리 방사포탄을 동해상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4일은 어땠나요?
네, 4일에는 3시간 47분에 걸쳐서 500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 총전투 출동 작전이 진행됐다고 주장했고요. 또 5일에는 작전 첫날과 비슷하게 공군기지 타격을 모의해서 서해 관문 앞 무인도를 목표로 해서 3포탄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2발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탄 2발을 또다시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북한군이 작전 내용하고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무기는 어떤가요?
네, 미국과 한국을 모두 겨냥하는 무기들이 다양하게 동원됐습니다. 화성 15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북한판 에이테킴스, 철도 기동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순항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이 망라됐습니다.
네. 자,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문가들 어떻게 풀이하고 있을까요?
네, 한국 정부 산하 국제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군의 이례적인 군사작전 공개는 핵무기 보유에 따른 자신감의 기초에서 군사적 대응 의지를 거듭 밝힌 걸로 풀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미한 공군기지 타격 훈련, 그리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한 후방 지원 타격 훈련, 대규모 비행 훈련 등 단순히 미한 공군 훈련 대응을 넘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입체적인 훈련을 시도한 걸로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적의 작전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자기 충격파, 그러니까 EMP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나요?
네.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로 이 전자기기 내부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무기인데요. 적의 작전 지휘 체계 마비에 특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북한은 핵폭발 방식 EMP 연구를 많이 해왔다면서 북한이 EMP 탄도 모사체를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내용이 실제 전력을 과장하거나 초점을 흐리는 선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3일에 쏜 ICBM을 화성 17형으로 분석했지만 북한은 이날 탄두가 변형된 화성 15형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중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해당 미사일에 대한 평가 결과는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고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소식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9일 오후 3시 31분께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도발로서 한국군이 진행하고 있는 태극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자, 미한 연합공중훈련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이 비질런트 스톰 중이던 지난 2일에서 5일 미사일 30여 발을 발사한 뒤에 또 나흘 만에 도발에 나선 건데요. 사거리 또 속도 이런 분석 내용도 나왔습니까?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의 속도, 비행거리, 고도 등 이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한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독자 선택 이번 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미주 한인사의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서재필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국 해방 전국에서의 활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재필은 일찍부터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던 해인 1941년 봄 의용보에 그는 미국 국방운동에 우리 한인이 공헌할 바가 무엇인가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본토와 하와이, 그 외 미국 영지에 사는 동포들에게 필자가 간절히 부탁하는 바는 다만 미국을 칭찬할 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여서 각자 자기가 가진 재간대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책임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미국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려는 성의를 바라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그 혜택으로 우리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리라고 깊이 믿습니다.
한편 서재필은 태평양 전쟁 기간 이른바 한인 자유대회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승태 소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1941년 12월 7일 일제가 진주만을 기습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자 이듬해 초부터 이승만을 중심으로 미주 주미 외교위원부와 재미 한인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미국으로부터 이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면서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대규모 대회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1942년 2월 27일부터 3일간, 3월 1일까지 3일간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인 자유대회가 그것인데, 이 대회에서 서대필이 참여해서 한미 협력을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전쟁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한미 협력에 대해서 역설을 하게 됩니다.
서재필은 이 대회의 폐회 연설도 담당하게 됐는데요. 그는 여기서 참석자들에게 이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 미국은 우리의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며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이 전쟁에서 승전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300만 한국 국민은 일본과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50년간 여러분의 말에 의지해온 여러분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과 한국과 세계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제가 패망하고 한국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소련이, 그리고 남한에서는 미국이 진입해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정은 국내외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던 서재필에게 귀국해 미군정의 고문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서재필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노령으로 아무 야심이 없다. 나는 지위도 원치 않고 명예도 바라지 않는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국민교육에 있다. 만일 진정으로 한국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내가 감으로써 나의 사랑하는 조국 국민을 자유와 독립과 번영으로 인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
80세가 넘은 노인이었던 서재필은 마지막 조국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며 1947년 7월에 귀국했습니다. 서재필은 귀국한 후 한국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아울러 통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히 서재필은 귀국 후 방송을 통해 독립한 조국의 미래상을 제시하려 했다고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의 김승태 소장은 설명합니다.
서재필은 그 미 군정의 초청을 받아서 83세가 되던 1947년 7월 달에 미 군정 최고 고문이자 과도 입법정부의 의정관 자격으로 둘째 달 미리엘과 함께 내한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있는 8.15 해방 2주년 기념 연설을 하고 9월 12일부터 이듬해 8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40여 차례의 개몽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강연의 주제는 국내의 시사적인 문제와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건강, 상식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들로 정했는데,
그의 첫 번째 방송 강연 주제는 선량한 국민과 민주주의였는데요. 다시 김승태 소장의 설명입니다.
그는 여기서 독립되고 통일된 민주국가의 선량한 국민으로서의 그 특권과 책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때까지 꿈꿔오던 나라 정부 형태가 독립되고 통일된 민주국가였고 민주정부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삼권이 분립된 그런 미국이었습니다. 서재필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와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재필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민주화하는 것만이 한국 민족의 살 길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그 옛날에 내가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국민개혁운동을 부르짖은 것도 그 최종 목적은 민주화에 있었습니다. 민주주의화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향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서재필의 방송 중에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직전에 한 것으로 보이는 자유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연설인데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승태 소장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그 무력으로는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릴 수 없다. 독재 권력은 남용과 부패로 이어진다. 그 우방으로부터 경제적인 원조를 받는 것이 서로의 이익이 된다면 이것을 환영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구성은 다수 집단은 물론이고 소수 집단도 포함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촉진하는 그 대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들과 가르치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현지의 이 역사적인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열 가지를 열거합니다.
하지만 서재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한국은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분단됐습니다. 이 와중에 서재필을 남한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서재필은 이를 거부하고 1948년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미국에 돌아온 서재필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신정변의 주역이자 독립운동의 거두로서 푼의 삶을 살다 간 서재필에 대해서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황지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이미 서재필은 독립협회운동 지도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개화운동, 계몽운동, 독립운동 모든 영역에서 최고 원로로 존중받았고 이건 역시 미주 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주 한인사회에서 서재필의 위치는 모든 독립운동 세력들을 아우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원로로서 그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서재필이 그들을 파이르고 좀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위치였거든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승태 소장도 서재필이 한인 독립운동사에서 실천적인 대부였다고 평가합니다.
이 서재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개화개혁의 선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에서도 아주 실천적인 대부였습니다. 쟁쟁한 독립운동의 양대 지도자였던 이승만과 안창호 등이 그의 독립협회 운동으로 길러낸 인물이었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몸소 독립운동 일선에 뛰어들어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그 재능과 물질들을 바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서재필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 해방 전국에서의 서재필의 활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31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 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43년 7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독일군이 시칠리아를 떠나 이탈리아 본토로 향하게 했습니다. 연합군은 이탈리아 본토로 건너갔습니다. 독일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탈리아 전투에서 병사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서서히 이탈리아 북부로 전진했습니다. 1944년 6월, 연합군은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독일군을 이탈리아 북부 산악지대로 몰아넣었습니다.
연합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탈리아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에서 통제 지역을 넓히고 독일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는 러시아에서도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941년 12월, 미국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일본 항공기가 하와이 진주만에서 미 공군과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자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독일과 이탈리아는 미국에 선전 보고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태평양과 유럽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투를 벌일 수 없다고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참모들은 먼저 독일과 이탈리아와 전쟁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럽에서 승리가 확실해지면 아시아에서 일본과 싸울 수 있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의 이 결정으로 일본은 아시아와 서태평양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 공격 직후 일본군은 홍콩과 말라야, 필리핀을 침공했어요. 일본의 공격으로 필리핀에 주둔한 미 육군과 공군 기지가 파괴되거나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일본군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 2월, 일본군은 싱가포르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일본군은 버마로 진군했습니다. 일본군은 지금의 스리랑카인 실론을 공격하고 벵골만의 안다만 제도를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은 너무 강해서 진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소련을 공격하기로 한 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히틀러의 결정으로 독일은 군대와 전쟁 장비를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단 한 번의 강력한 공격으로 소련군을 빠르게 물리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의 대가로 독일은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소중한 군대와 군사 장비를 잃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독일의 소련 공격은 처음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소련을 침공한 나치 독일의 300만 대군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크이우를 장악했습니다. 독일군은 러시아 깊숙이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은 다음 해에 바뀌었습니다. 게오르기 주코프 연방 원수가 이끄는 소련군이 끔찍하고 치열한 전투 끝에 지금의 볼고그라드인 스탈린그라드 시를 차지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소련의 혹독한 겨울 날씨 아래 수많은 독일 병사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코프 사령관의 소련군은 침략자인 독일군을 공격하고 밀어냈습니다. 다른 소련군 역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불리는 도시 레닌그라드에서 독일 나치군을 몰아냈습니다. 1944년 중반에 이르자 독일 나치군은 소련 전역에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군은 국경 너머로 독일군을 밀어내고 독일을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군의 전투는 끔찍했습니다. 수많은 병사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해전 역시 치열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이 영국 선박을 침몰시킨 전쟁 첫날부터 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쟁 중 독일 해군의 주요 목표는 전쟁 물자와 식량, 병사들을 실은 미국 함선이 영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였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독일 해군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식량을 실은 미국 함선이 영국으로 가지 못하자 일부 영국인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대서양을 건너는 선박들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바닷속에 숨어 경고 없이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의 위협은 1943년에 신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연합국 과학자들이 수면 위와 수중 모두에서 잠수함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중 음파 탐지기와 전파 탐지기 기술을 개선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B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한국전에 참전해 큰 공을 세웠던 잊혀진 영웅 월튼 허커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7월 27일은 비극적인 한국전쟁을 멈추도록 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1953년 이날 유엔군과 북한군 대표들은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 행위는 일단 멈추어졌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긴 휴전 상태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전이 벌어지자 미 8군 사령관으로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부산 방어선을 끝까지 지키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고 중국의 참전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신속한 결단으로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을 막은 월튼 워커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튼 해리스 워커는 1889년 12월 3일 텍사스주 벨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포함한 여러 주요 전투에서 용맹과 뛰어난 지휘 능력을 과시했으며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그는 중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중장 진급식에서 패튼 장군은 워커를 가리켜 어떤 면에서나 뛰어난 투사라는 의미로 A fighter in every sense of word라고 찬양했습니다. 전후 제5군 사령관을 맡고 있던 월튼 H. 워커 중장은 1948년 맥아더 장군의 극동군 사령부 산하 1번 조둔 미 8군 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워커 사령관이 새 임지에 도착해보니 미 8군은 여러 면에서 매우 부실했습니다. 2차 대전 후 미군 장병들에게 일본은 꿈의 근무지였습니다.
가족부들은 극히 적은 보수를 받으며 모든 일을 다 해주었습니다. 바에는 밤늦도록 술과 음악이 있었습니다. 휴무 때는 무료로 기차를 타고 다니며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는 긴장감도 없었고 훈련도 없었습니다. 장비도 크게 부실했습니다. 8군 전체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의 수는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워커 중장에게 한국 주둔 미군의 지휘를 명령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미 8군 전 병력을 한국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워커 장군에게 내려진 임무는 남하하는 북한군의 전진을 최대한 지연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유엔군도 도착하고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 사령관과 합동참모부는 북한군, 즉 인민군이 허약해서 미군을 보기만 하면 도망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그 같은 생각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엔군이 상륙하면서 미국의 탱크와 야포, 탄약, 기타 장비도 매일 도착했지만 그동안 8군은 여기저기서 패전을 거듭했습니다. 대전이 북한군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수도가 되고 미 8군 사령부가 있는 대구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미군은 후퇴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맥아더 사령부에서는 더 이상 후퇴는 없다는 메시지가 날아오자 워커 장군은 장병들에게 그의 유명한 지키든지 죽든지 stand or die 둘 중 하나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후퇴나 철수, 방어선의 재조정 따위는 없다. 더 이상 후퇴할 것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군을 만난 자리에서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낙동강이라는 천연의 장애물을 사수해 북한군의 남하를 막고 다시 반격을 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서쪽으로 낙동강을 경계선으로 하는 폭 약 80km, 길이 160km의 직사각형 부산 방어선을 그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전용기로 낙동강 일대를 수없이 비행하며 강 주변의 구릉이나 계곡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즉각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구와 부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군은 화력을 집중해 8월 5일 낙동강 전선에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밤에 수면 약 30cm 아래 가교를 설치하고 은밀히 강을 건너 방어선에 침투했습니다. 이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대구 북방 약 24km까지 접근했습니다. 절대 더 이상의 후퇴를 하지 않으려는 워커 장군은 한국군의 백선엽 장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북한군은 밤이 되면 탱크로 미군 쪽으로 통하는 길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바주카4는 선두에 있는 탱크를 폭파했습니다. 낮이 되면 미 공군기들이 저공 비행을 하며 북한군을 공격했습니다.
8월이 거의 다 간 즈음 일본에 있는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해병대와 육군 보병부대 그리고 대규모 해군 함대로 구성된 새로운 10군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안 북한군은 서둘러 부산을 점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9월 초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 5군데에서 맹렬한 공격을 가해 대구 북쪽 인근 산악지대로 접근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해병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었지만 급한 상황에서 도쿄 사령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허용받은 군사력을 대부분 인천 상륙작전에 집중한 맥아더 장군은 해병대 사용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은 불과 3일 뿐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해병대는 적에게 반격을 가했지만 그들은 마지막 날인 9월 6일 밤 자정이 되자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해병대 지원이 끊긴 워커 장군에게 남은 군대로는 현재까지의 북한군 저지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나운 게 불독이라는 별명을 가진 워커 중장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미숙한 장병들을 이끌고 외롭게 싸운 그는 결국 낙동강 방어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됐습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장악한 이 작전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인천 상황을 즉각 통보받지 못하고 부산 방어선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북한군은 9월 23일이 돼서야 유엔군이 그들의 배후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미 8군과 10군단은 신속히 북진했습니다.
8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9월 28일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10월 20일에는 그다지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10월 하순 워커 장군은 김일성이 사령부로 사용하던 자리에 자신의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워커군은 청천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로 북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진 도중 유엔군은 한국군 사단들로부터 강력한 중공군의 공격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워커 장군은 그 같은 보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관은 그 보고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북진하라며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북진하는 동안 8군은 사방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워커군은 극심한 추위에다 부족한 보급, 끈질긴 중공군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워커 장군이 중국과의 국경 부근까지 도달하자 중공군은 강력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중공군의 수적인 우세 속에 전선은 다시 중부전선까지 밀려내려왔습니다.
대부분 군 역사가들은 워커 장군이 분별 있고 올바른 판단으로 북한군 저지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커 장군은 상부에서 못마땅해해도 필요할 때는 철수를 결정해 막대한 인명 손실을 막았습니다.
12월 23일 워커 장군은 서울 인근의 부대 시찰에 나섰습니다. 당시 주한 19사단의 대대장으로 있던 그의 아들 샘 워커 중위는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주는 은성 무공훈장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시찰을 가는 도중 아들 부대를 깜짝 방문하고 직접 훈장을 수여하려 했습니다. 운전병이 서둘러 경기도 양주를 달리는 도중 갑자기 한국군 트럭 한 대가 앞에서 튀어나와 워커 장군 집차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얼음으로 미끄러운 길에서 집차는 전복되고 워커 장군은 사망했습니다.
워커 중장이 사망하자 8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토록 어려운 싸움 끝에 회복했던 땅을 중공군의 개입으로 대부분 다시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매튜 리지웨이 장군이 8군 사령관이 됐습니다. 워커 장군은 전쟁이 가져다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는 무장이었습니다.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도 절대로 과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커 장군의 시신은 아들 샘에 의해 고국으로 돌아와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는 사후에 1계급이 추서돼 사성 장군이 됐습니다. 아들 샘도 한국전, 월남전, 유럽 등에서 복무하고 사성 장군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사성 장군이 된 경우는 이들 부자가 처음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한국전쟁의 잊혀진 영웅 월튼 워커 장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